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 돈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할까요? 여자친구에게 할까요? 아마 여자친구에게 하겠죠. 그러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딸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좋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을 찾을까요? 손주들을 찾을까요? 손주들을 찾지요. 그런데 쌀떡이 비게 되면 누굴 찾을까요?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녀를 또한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돈이 생기면은 뭘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가정을 위해서 쓸 겁니다. 낡은 차를 바꾸거나 모기지가 있다면은 페이오프를 하거나 자녀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자, 우리 중에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하지만은 아마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누굴 찾을까요? 가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가족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의 도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 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어쩌면은 이런 모습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참 못된 놈이다. 그러고 멀리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지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공짜로 줄 테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를 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힘없고 어려워 지친 사람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잘 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사실 아버지보다도 더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안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이라고 무슨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부르면 도와주고 안 부르면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하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고백에 나오는 고난이 정말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없어지는 그 환난 속에서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한 두 가지로 보여주지요. 하나는 내적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내적인 어떤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 안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나뉘어 흘러 넘쳐서 그 성 안에는 뭐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까? 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전쟁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성 안에 물이 없으면 그 전쟁은 패한 겁니다. 여러분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 잘 아시죠? 마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갈공명이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 가정전투에 나가서 이 셈이 없는 산 위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상대편 이 적군이 이것을 알고서 그 산 아래를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속의 군대는 물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제갈공명은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는 장군이지만은 군법을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이 마속을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읍참마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그 성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내적으로 이 풍성한 강물 때문에 안전하고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상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강이 뭘까요? 이거는 세상의 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이 우리 모두를 풍족히 채워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어식주 문제나 가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전부 물질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은 영적인 축복도 채워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필사를 하시면서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의미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풍족한 그 영적인 은혜,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나 낙심, 우울증 그런 것으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을 주셔서 영생까지 우리들에게 얻게 해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이 성 안에서만 딱 흐르고 밖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 밖으로도 흘러나가서 세상까지 구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까지 구원하고 살려주는 축복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온갖 공격들을 적들이 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까닭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치는 악한 적들을 다 파멸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적이 누굴까요?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말에 사탄은 불못에 던지워서 파멸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모양이니까 사탄의 종들은 말 것도 없잖아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도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의 유익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말에는 그 모든 악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평강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구약적인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만 하면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구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애쓰지만은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쫓겨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쫓겨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짓이잖아요. 이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어지고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무서운 해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시 성 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그 성 바깥에서 나가 있는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정말 큰 해를 당하게 될 겁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다윗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세상 욕정에 빠져서 우리아를 살인하고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겨난 그 사이에 큰 해를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남 암몬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몬을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은 반역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과 같은 이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 밖에 쫓겨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곤욕을 치르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합력해서 유의되도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만은 그 기간 동안이 다윗이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러야 24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피하거나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수시로 성경 말씀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그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지만은 악을 대하는 그것은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나오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지 않아요. 그 뭐 성경, 그저 지금 시대의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뭐 가치 없는 옛날 책 얽매이죠. 얽매가지고 살지 말고 그저 세상 쾌락도 좀 즐기면서 너 뜻대로 한번 잘해보라고. 너 방법대로 돈도 벌고 그저 마음 먹는 만큼 성공도 해보라고. 아, 믿는 사람도 세상 풍조 다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꾸 우리를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간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 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을 영생까지도 잃어버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꼭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먹으면 더 잘 될 테니까 그러는 거다.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하와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바가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면은 세상의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와 이웃의 몸을 보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성도 자신의 영혼이 멸망할 위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희생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런 결심으로 충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의 모습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강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럿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의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이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유익까지 끼치는 귀한 성도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 안에는 참된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